1세기 로마 제국 식민지였던 유대 땅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굉장히 암울하고 처참했던 시기죠.
맞아요. 막 억압받고 세금으로 다 착취당하고 진짜 언제 로마 군인 칼에 찔려 죽을지 모르는 그런 극도의 공포 속에서 사는 평범한 사람들 삶 말이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열망뿐이었어요. 바로 이 무자비한 로마 제국을 피의 복수로 확 무너뜨려 버릴.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그렇죠. 무력을 갖춘 강력한 전사, 그런 왕이 나타나는 거였죠. 근데 마침내 수많은 군중이 그토록 기다리던 한 인물이 나타나서 산에 딱 앉습니다.
군중들은 당연히 엄청난 기대를 했겠죠.
완전히 숨죽이고 그 입에서 떨어질 그 전시 선포, 전쟁 선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이렇게 입을 엽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저들이 우리를 짓밟도록 내어주는 것이다.
와, 진짜 청중들 입장에서는 찬물을 끼얹는 소리였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배움을 즐기고 호기심이 넘치는 청취자님,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역사상 가장 오해받고 있는 동시에 가장 전복적인 텍스트 속으로 아주 특별한 심층 탐구를 떠나보려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해부해볼 자료는 크레이그 키너 박사님의 마태복음 강의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뭐 살면서 한 번쯤은 무조건 들어보셨을 법한 텍스트죠.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사실 현대인들한테 이 텍스트는 약간 그냥 착하게 살아라. 이런 도덕 교과서나 마음 편안하게 해주는 고대의 힐링 격언집. 이 정도로 많이 소비되잖아요.
사실 제일 안타까운 오해 중 하나죠.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의 미션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유명하고 사람들이 아, 나 이거 다 안다. 이렇게 착각하는 이 텍스트 뒤에 숨겨진
네.
당시로서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막 극도로 충격적이었던 팩트들을 파헤쳐보는 거죠. 그 피상적인 도덕주의 껍데기를 딱 벗겨내면 인간 자아를 완전히 해체해버리는 진짜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있거든요.
정확합니다. 아주 날카로운 칼날이죠.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봅시다. 우리가 이 거대한 텍스트 본론으로 확 뛰어들기 전에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산상수훈을 어떻게 읽어왔는지 그 프레임워크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아요.
네, 접근 방식을 먼저 봐야죠.
제가 키나 박사 자료를 쭉 보니까 와, 기독교 역사 내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더라고요.
아,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던 이유는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이 텍스트가 요구하는 기준 자체가,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심하게 거스르기 때문이거든요.
너무 빡세다 이거죠.
그렇죠. 먼저 배경을 좀 볼까요? 예수가 산에 앉아서 가르침을 시작해요. 고대 문화에서 교사가 자리에 앉는다는 건?
아, 공식적인 권위 같은 건가요?
네, 공식적이고 절대적인 권위의 선언입니다. 게다가 산이라는 이 공간적 배경이 되게 중요한데요.
산이요?
네, 유대인 창중들한테는 이 산이라는 장소가 즉각적으로 막 수천 년전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받아 내려오던 그 장엄한 장면을 뇌리에 팍 꽂아버리는 시각적 장치였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새로운 모세, 더 거대한 권위를 가진 스신이 나타났다.
맞습니다. 그 스승이 율법의 궁극적인 해석을 내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 궁극적인 해석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막 급진적이고 빡세니까 역사적으로 학자들이랑 신앙인들이 이걸 어떻게든 좀 소화해 보려고 온갖 렌즈를 다 들이댄 거잖아요.
그렇죠. 필터링을 막 거친 거죠.
제가 그 자료 보면서 제일 흥미로웠던 게그 극단적인 해석의 역사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사막의 교부들이나 그 아나부티스트 같은 사람들은 이 텍스트를 진짜 글자 그대로 100% 다 실천해야 한다고 믿었죠. 재산 다 버리고 절대 맹세도 안 하고.
완전히 문자적인 해석이었죠.
네, 근데 이게 중세 시대로 넘어가면 약간 꼼수를 씁니다. 아, 일반 평신도들은 밥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건 솔직히 도저히 불가능하다.
네네.
그러니까 이건 막 수도사나 성직자들만 지켜야 하는 엘리트용 윤리다. 이렇게 컷을 딱 나눠버려요.
거기서 끝이 아니죠. 종교개혁 이후로 넘어가면 소위 율법 대 은혜라는 프레임이 대세를 이룹니다.
율법 대 은혜요?
네. 이 산상수훈 기준이 너무 완벽해서 인간은 절대 지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 철저하게 절망하고 두손두발다든 채로 신의 은혜에만 매달리게 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아, 일부러 좌절시키려고 만든 거다.
네. 반면에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전혀 다르게 봅니다. 이걸로 이 땅에 막 유토피아적인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고 본 사회복음으로 해석을 했고요.
와, 진짜 관점이 다양하네요.
또 알베르트 슈바이처 같은 학자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어요. 예수는 세상 종말이 진짜 몇 달 안에 올 거라고 단단히 착각을 했다.
아, 곧 망할 거라고요?
네, 그래서 그 아주 짧은 임시 기간 동안만 좀 꾹 참고 견디라는 의미로 던진 임시윤리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세상에 하나의 텍스트를 두고 막 수도사 전용법부터 무슨 종말론적 오해까지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갈라지다니 진짜 신기하네요. 그렇다면 키너 박사는 이 수많은 렌즈들 중에서 산상수훈을 제일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렌즈가 뭐라고 결론을 내리나요?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이 나오는데요. 바로 실현된 종말론이라는 관점입니다.
실현된 종말론. 약간 신학적인 용어라 좀 딱딱하게 들리는데 무슨 뜻이죠?
용어는 그런데 핵심은 아주 역동적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총치는 이미 시작되었다. 하지만 아직 물리적으로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런 어떤 긴장감을 의미하거든요.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은 아니다.
네. 산상수훈은 저기 막 먼 훗날 죽어서 가는 천국의 규칙이 아니라요. 미래에 완성될 그 완벽한 나라의 윤리를 아직 완성되지 않은 현재로 막 끌어와서 살아내는 객성들의 헌장이라는 겁니다.
아, 어떤 느낌인지 진짜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약간 그 개봉을 앞둔 엄청난 제작비의 블록버스터 영화 예고편을 미리 보는 것과 같군요.
오, 예고편 비유 좋네요.
네. 내가 그 영화 결말이 진짜 완벽한 해피엔딩이라는 걸 예고편 통해서 이미 100% 확신하고 있다면 그 영화 정식 개봉하기 전인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미래 결말에 내 현재를 딱 동기화시키는 거네요.
아주 탁월한 비유입니다. 결말을 이미 아는 자는 현재 겪는 고난이나 불의 앞에서도 막 세상 사람들이랑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현재와 미래가 교차하는 실현된 종말론의 삶인 거예요.
와, 자,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이 무겁고 거대한 세계관을 대중한테 전달해야 한다면 보통 우리는 진짜 엄숙하고 학술적인 강연을 막 떠올리게 되잖아요. 근데 키너 박사 분석을 보니까 예수의 화법은 우리가 그 교회 성화에서 보는 막 인자하고 조용한 톤이 아니더라고요.
전혀 아니었죠. 예수는 당시 유대 사회의 예언자이자 현자로서 잠언, 비유, 그리고 아주 날카로운 유머를 진짜 자유자재로 섞었었습니다.
유머도 썼어요?
네. 당시 랍비들의 어떤 전통적인 설교 방식을 보면 유명한 랍비 힐렐이 말씀하시기를 막 이러면서 과거 권위자들을 인용하는 흉태였어요.
아, 남의 권위에 기대는 거.
맞아요. 근데 예수는 그런 인용을 싹 다 생략해버립니다. 그냥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선포해버려요.
와, 패기 넘치네요.
청중들 입장에서는 거의 우주적인 권위를 스스로한테 부여하는 이 당돌한 젊은 교사 태도에 완전히 압도당했을 겁니다.
권위도 권위인데 제가 진짜 놀란 건 그 충격적인 과장법이었거든요. 막 눈이 죄를 지으면 뽑아버리고 손이 죄를 지으면 찍어내버리라니. 아니 이거 호러 영화도 아니고 텍스트에 피가 너무 튀잖아요.
표현이 상당히 세죠.
근데 저기 여기서 우리 청취자님들 대신해서 제가 좀 예민하게 태클을 하나 걸어볼게요. 만약 키너 박사 말대로 이게 청중주의를 끌기 위한 과장법이라면요. 현대 우리는 그냥 아 예수님이 강조하려고 쓴 수사학적 표현이구나 이렇게 적당히 필터링해서 운유적으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 질문이 바로 현대 기독교인들이 가장 깊게 빠져있는 함정입니다.
함정이라고요?
네. 키에르케고르나 디트리히 본회퍼 같은 사상가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 적당한 필터링을 진짜 신랄하게 비판했거든요.
뭐라고 비판했는데요?
본회퍼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급진적인 말씀을 대체 어떻게 내 삶에 순종할까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피해갈까 이걸 연구하는 데 모든 지능을 낭비하고 있다고요.
와, 진짜 뼈 때리네요.
키에르케고르 역시 기독교 학문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성경의 거북한 요구들을 안전하게 무력화시키고 딱 피해가도록 돕는 일종의 마취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엄청 꼬집었죠.
아, 그러니까 과장법을 썼다는 게 야, 이거 적당히 무시해도 돼 이게 아니라 내 멱살을 자꾸 막 흔들면서 이 문제에 내 목숨을 걸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극단적인 언어들은 이 진리가 절대 타협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유머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상수훈 보면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길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네,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여기서 키너 박사가 1세기 유대 문헌에 등장하는 랍비 타르폰의 유명한 농담을 하나 소개하는데요.
아, 그 노세태반 이야기요? 저 그거 자료 읽으면서 혼자 빵 터졌잖아요.
아, 보셨군요.
네. 어떤 사람이 랍비한테 가서 맛을 잃은 소금은 도대체 어떻게 절여야 다시 짜집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랍비가 막 정색하면서 노세의 태반으로 절이게나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네.
이 유머 포인트가 진짜 기가 막히는 게 노새가 말과 당나귀 교잡종이라서 애초에 불임동물이잖아요.
맞아요. 새끼를 못 낳죠.
새끼를 못 낳으니까 당연히 태반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데 그 존재하지도 않는 태반으로 이미 화학적 성질 잃어버려서 그냥 돌덩이 된 가짜 소금을 절이라니 한마디로 멍청한 질문에는 멍청한 대답이 약이다. 완전 이런 블랙코미디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당시 청중들은 이 비유를 듣자마자 막 폭소를 터뜨리면서 그 뼈아픈 진리를 딱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잃어버린 제자는 그 짠맛 잃은 소금처럼 존재 이유 자체를 다 상실했다는 극도의 조롱 섞인 경고였던 셈이죠.
아, 주의를 끌기 위해서 막 웃음을 유발하는데 다 웃고 나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런 화법이네요.
맞습니다.
자, 그렇게 과장법이랑 유머로 청중 멱살을 잡고 막 완전히 몰입시킨 상태에서 예수가 제일 먼저 던진 산상순 오프닝, 즉 그 핵심 메시지가 떨어집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 밖에서도 엄청 널리 알려진 팔복이잖아요.
네, 팔복이죠. 저는 이 팔복이야말로 진짜 뼛속까지 반문화적인 완전 폭탄 선언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구조부터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팔복이 굉장히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첫 네 개의 복을 지칭하는 단어가 싹 다 헬라어 알파벳 P로 시작합니다.
아, P로요?
네. 가난한 자, 푸토코이, 애통하는 자, 펜툰테스, 온유한 자, 프라이스, 줄이고 목마른 자, 페이논테스. 약간 청중들 귀에 확 꽂히고 기억하기 쉽게 아분을 딱 맞춘 거죠.
와, 랩에서 라인 맞추는 거랑 똑같네요.
그렇죠. 게다가 첫 번째 복이랑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완벽하게 똑같은 문구로 끝을 맺어요.
양 끝을 똑같이 닫아버리는 거네요.
네, 수사학에서는 이걸 수미상관이라고 부르는데 이 8개의 성품 전체가 결국 다 쪼개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패키지, 즉 천국 백성의 DNA라는 걸 구조적으로 딱 못 박아버린 겁니다. 근데 그 천국 백성의 DNA라는 내용이 아까 우리 방송 처음에 상상했던 그 1세기 유대의 막 피 튀기는 정치적 상황을 생각하면 청중들 입장에서는 너무 배신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완전히 기대랑 어긋났죠.
로마 압제 아래에서 사람들은 군사 쿠데타 일으킬 메시아를 막 기다렸잖아요. 심지어 예수 제자 중에는 풍속의 암살용 단검 품고 다니던 열심당 출신도 있었는데.
젤롯당이라고 하죠.
네네.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선포된 복이라는 게 막 슬퍼하는 자, 온유한 자, 평화를 만드는 자, 심지어 핍박을 기꺼이 받는 자. 이런 식이니까요.
이 지점에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딱 떠오릅니다. 그 시대에 어떤 칼날 같은 현실 속에서 예수의 이런 온유와 평화 메시지는 과연 순진한 몽상가의 헛소리였을까요? 아니면 역사적인 진리였을까요?
결과가 어땠나요?
당시 무력으로 로마에 맞서서 나라를 막 되찾으려 했던 민족주의자들의 분노는 결국 서기 70년에 제1차 유대로마 전쟁이라는 거대한 폭발로 이어집니다.
아, 전쟁이 났군요.
네, 근데 결과가 어땠냐. 예루살렘 성전은 진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처참하게 다 파괴 됐고요. 수백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하거나 완전 노예로 팔려갔어요.
헐, 무력 봉기가 완전 실패한 거네요.
맞습니다. 결국 예수의 그 반문화적이고 막 유약해 보이던 비폭력 가르침이 역사의 용광로 속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올바른 길이었음이 진짜 비극적으로 증명된 거죠.
무력은 무력으로 망한다는 걸 예수는 이미 꿰뚫어본 거네요. 게다가 여기서 쓰인 문법적 장치도 엄청 흥미롭더라고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구절들에서 키너 박사가 이게 신적 수동태라고 짚어주잖아요.
네, 문법적으로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인갈이 막 스펙을 쌓고 자기 노력으로 복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빈손으로 엎드린 자한테 신이 개입해서 복을 부여한다는 그런 메커니즘.
덧붙이자면요. 이 산상순 전체를 통틀어서 팔복 가르침을 자기 삶으로 완벽하게 살아낸 유일한 모델이 바로 예수 본인이었습니다.
아, 본인이 직접이요?
무한한 권력을 가졌음에도 온유했고 예루살렘 멸망을 내다보며 애통했고 결국 스스로 막 핍박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요.
와, 언행일치의 끝판왕이네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님, 당신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는 사실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막 경쟁해서 이겨야 하고
피곤한 삶이죠?
네, 남들보다 무조건 강해져야 하고 내 몫을 악착같이 챙겨야만 살아남는다고 막 주입받는 이른바 허슬컬처 한가운데를 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다는 이 철저한 능력주의 사회에서 나를 비우고 약해질 때 비로소 진정한 보상을 수동적으로 받게 된다. 이 신적 수동태 선언은 인간 통제욕이랑 그 알량한 에고를 완전 산산조각 내버리는 거대한 도발이 아닐 수 없네요.
완벽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인간의 그 성취 중심적인 세계관에 대해 전면적인 해체를 선언한 거죠.
근데요, 여기서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 게 있어요. 예수가 이렇게 막 기존 가치관을 다 박살내고 새로운 내면 질서를 선포했다면 그럼 수백 년 동안 유대인들 삶을 완전 통제해오던 구약의 율법이라는 그 낡은 시스템, 이건 이제 그냥 폐기 처분 되는 건가요?
그렇게 오해하기가 되게 쉽죠.
자, 이제 법은 끝났고 마음이 중요하다. 약간 이렇게 가는 게 더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예수는 여기서 또 한 번 청중의 허리 찔러버립니다.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고 선포를 하거든요. 심지어 율법의 1.1획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아주 강하게 못을 박습니다.
아, 여기서 그 1점이라는 게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서 제일 작은 글자인 요드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요드요.
영어 알파벳으로 치면 점이나 막 쉼표 같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획이잖아요. 저는 그 키너 박사가 소개한 이 요드에 얽힌 랍비들 전설이 진짜 너무 재미있었어요.
아, 사례 이름 이야기요?
네. 구약 아브라함 아내 이름이 사례에서 사라로 딱 바뀔 때 원래 이름에 있던 알파벳 요드 하나가 빠졌잖아요. 근데 그 빠진 요드가 막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왜 거룩한 성경에서 나를 지우시냐고 몇 세대에 걸쳐서 막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엄청 집요하죠.
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나중에 모세 후계자인 호세아 이름을 여호수아로 싹 바꿔주실 때 그 이름에 요드를 쏙 끼워 넣어줘서 요드 한을 풀어줬다는 이 진짜 유쾌하고 귀여운 이야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전설에서는요.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이랑 막 결혼하려고 율법에서 요드 하나를 슬쩍 뿜어버려요. 율법 의미를 교묘하게 변형시킨 거죠.
헐, 꼼수 썼네요.
네, 그러자 하나님이 완전 진노하셔서 1,000명의 솔로몬이 뿌리 뽑혀 멸망할지언정 내 말씀에 요드 하나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셨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아, 스케일이 다르네요.
예수는 당시 유대인들 머릿속에 아주 깊게 딱 박혀있던 이런 시각적이고 생생한 전설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구약 율법의 영원성이랑 절대성을 완벽하게 변호한 겁니다.
제가 랍비들 가르침 보니까 율법에도 막 등급이 있더라고요. 제일 무겁고 큰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고, 제일 가볍고 작은 계명은 약간 길 가다가 새둥지 발견했을 때 어미새는 놔주고 새끼만 취해라, 이런 약간 생태계 보호법 같은 거였잖아요.
네, 크고 작은 계명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랍비들은 큰 계명을 지키든 제일 작은 어미새 계명을 지키든 신이 주시는 보상의 무게는 완전히 똑같다고 가르쳤습니다.
보상이 똑같아요?
네, 반대로 계명 어겼을 때 형벌도 다 같았고요. 즉, 율법이라는 건 인간이 자기 기호나 편의에 따라서 막 경중을 나눌 수 없는 절대적인 권이라는 뜻이죠.
아하, 그러니까 이게 마치 청취자님이 스마트폰에 막 새로운 앱 설치할 때 화면에 뜨는 이용약관 같네요.
이용약관이요? 오, 흥미로운데요?
네, 그 수십 장짜리 약관 넘기면서 개인정보 보호조항은 마음에 드니까 체크하고 위치 추적 조항은 귀찮으니까 체크 해제해야지. 이게 아예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동의 안 하면 안 넘어가죠.
무조건 전체 동의 안 누르면 앱 자체가 안 깔리듯이 율법이라는 시스템도 전체가 딱 쪼갤 수 없는 하나의 패키지라는 뜻이네요.
아주 현실적이고 찰떡 같은 비유네요. 내가 지키기 편한 것만 골라 담는 식의 뷔페식 신앙은 아예 불가능하다는 선언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이렇게 되면 모순이 확 발생합니다. 그 깐깐한 이용약관 전체를 글자 하나 안 빠뜨리고 다 지켜야 한다면 도대체 당시에 누가 구원을 받나요? 막 일주일에 두 번씩 꼬박꼬박 굶어가며 금식하고 자기 수입 10% 철저히 계산해서 바치던 바리새인들조차도 율법 앞에서 막 덜덜 떨었는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바리새인들의 의로움을 능가해요? 그건 완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미션 아닙니까?
바로 그 답답함, 어떻게 보면 그 절망적인 한계 상황이 산상수훈의 진짜 클라이맥스로 우리를 확 밀어넣는 겁니다.
클라이맥스요?
네. 예수는 바리새인들보다 뭐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퍼포먼스를 더 완벽하게 잘해내라 이렇게 요구한 게 아니거든요. 그는 아예 평가하는 무대 자체를 뜯어고쳐버립니다.
무대를 어떻게 고치나요?
행동의 통제라는 눈에 뻔히 보이는 무대에서 마음의 동기라는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내면의 무대로 싹 옮겨버린 거죠. 이걸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예수의 유명한 6가지 반제입니다.
와, 너희가 옛사람에게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구조 말하는 거죠?
네.
그럼 결국 기존 율법을 부정하고 완전 새로운 법을 다시 주는 건가요?
그걸 진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헬라 원문을 싹 분석해보면 예수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할 때 쓴 접속사가 강렬한 반대나 완전 폐기를 뜻하는 알라가 아니에요.
알라가 아니다?
네. 그보다 훨씬 부드럽게 기존의 것을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접속사 대가스였거든요.
아, 돼요.
네. 즉, 너희가 지금까지 율법을 겉껍질로만 아주 피상적으로 읽어왔는데 이제 내가 그 율법의 진짜 심장이 무엇인지 그 심연으로 너희를 확 끌고 들어가겠다. 이런 초청장인 셈입니다.
겉껍질에서 심장으로 들어간다. 표현 너무 좋네요. 그 구체적인 예시를 좀 파헤쳐보죠. 살인에 대한 계명이 대표적이잖아요. 율법은 명확하게 사람 죽이지 마라 이렇게 딱 규정하죠.
네.
그럼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 조항의 부의자로 체크 딱 하면서 아 나는 평생 아무도 안 죽였으니까 살인죄에 있어서는 100% 무죄다 이러면서 완전 자아도취에 빠져 있었겠죠.
충분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예수는 형제에게 분노하고 형제를 향해서 라카라고 부르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질 거다 이렇게 경고하잖아요. 이 라카라는 단어가 1세기 당시 쓰이던 욕설로 막 텅 빈 놈, 뇌가 없는 쓸모없는 새끼 뭐 이런 진짜 모욕적인 뜻이잖아요.
네, 아주 흔한 욕설이었죠.
근데 여기서 제가 좀 강하게 반론 한번 제기해 볼게요. 아니 욕설 한번 했다고 진짜 사람 죽인 살인마랑 똑같이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건 솔직히 지적 허세거나 너무 심한 논리적 비약 아닙니까? 살인은 생명을 앗아가고 시체를 남기는 물리적 파괴지만 욕설은 그냥 기분이 좀 상하고 마는 거잖아요. 1세기 당시 유대인들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에서도 뭐 고작 길거리에서 욕 좀 했다고 사람 사형에 처하진 않았을 텐데요.
아, 인간 사회의 사법 시스템으로만 보면 청취자님이나 호스트님 지적이 100번 맞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걸 덕한 그림이란 연결해보자고요. 예수가 지금 세워둔 재판정은 눈에 보이는 지상의 산헤드린이 아닙니다. 키너 박사 표현을 빌리자면 그것은 하늘의 법정입니다.
하늘의 법정.
이 하늘의 법정에서는 행동의 결과물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촉괄한 보이지 않는 영혼의 메커니즘을 통째로 심판하거든요.
영혼의 메커니즘이요?
타인의 인격을 완전히 말살하고 존재 자체를 혐오하는 그 분노의 감정 있잖아요. 그건 이미 내면 세계에서 상대를 죽여 없애버린 것과 완벽히 동일한 진령의 악의를 품고 있다는 겁니다.
와.
바리새인들은 행동 통제하는 체크리스트만 딱 만들었죠. 왜냐? 행동은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거짓으로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으니까요. 난 사람 안 죽이는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속일 수 있잖아요.
네네.
겉으로는 친절한 척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하지만 내 깊은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혐오와 분노는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의도적으로 굴대를 이 내면의 심연으로 쌓아 옮겨버림으로써 인간이 종교적인 규율로 열심히 쌓아올린 그 알량한 영적 에고를 그냥 완벽하게 파산시켜버린 겁니다.
와... 인간의 종교적 에고를 파산시킨다. 이거 진짜 숨막히는 통찰이네요. 그럼 간음, 즉 음욕에 대한 부분도 완전히 똑같은 메커니즘이 작동하겠군요.
정확합니다. 1세기 지중해 연안이랑 고대 유대문화권 역사적 맥락을 좀 보면요. 당시 여성들은 외출할 때 머리카락부터 얼굴까지 천으로 진짜 꽁꽁 싸매려 했어요.
지금도 일부 문화권에 그런 게 있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남성의 정욕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였죠. 즉, 남성이 성적인 타락에 빠지는 책임을 여성의 옷차림이나 외모 탓으로 다 전가해버리는 지독하게 가부장적인 문화적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와, 진짜 불공평하네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남 탓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예수는 이 책임을 여성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럼 철저하게 주체인 그 남성의 내면을 딱 겨냥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여성을 그냥 자기 쾌락을 위한 성적 도구로 막 대상화하면서 내면에서 탐욕을 굴리는 그 시선과 마음 자체가 이미 심각한 죄라는 겁니다.
아...
키너 박사는 이게 구약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 즉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그 본질적 요구랑 완전 직결된다고 설명해요.
탐내지 말라.
길 가다가 아름다운 사람 보고 아 예쁘다 멋지다 이렇게 미적 감탄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릿속의 은밀한 극장에서 타인 의사랑 상관없이 그 사람을 나의 소유물로 막 짓밟고 소비하려 드는 탐심, 그 지배욕의 심장을 아주 정확히 저격한 거죠.
와 진짜 행동교정을 넘어서 인간 존재의 뿌리를 뒤흔드는 요구네요. 근데 전문가님, 이 산상수훈 마지막 장에 가면 예수가 완전히 쇠기를 박아버리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니 이건 솔직히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허들 팍 높였죠.
네, 앞서 말한 그런 내면의 동기까지 하나도 안 빠뜨리고 완벽하게 통제하라는 건데 인간 뇌구조상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청취자님들 중에서도 사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완벽이라는 단어 앞에서 막 깊은 좌절감 느끼거나 아니야 반대로 막 강박적인 완벽주의에 빠져서 괴로워할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거든요.
그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오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막 당장 내일 치러야 하는 입사시험 커트라인 같은 게 아니에요.
아, 커트라인이 아니다.
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진짜 평생의 시간을 두고 서서히 자라가야 할 궁극적인 목표이자 나침반의 방향성입니다. 예수가 이렇게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한 진짜 목적이 뭘까요?
글쎄요. 아까 율법 대 은혜 해석처럼 완전 절망하라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인간의 얕은 의지력이나 뭐 도덕적 결단 따위로는 이 기준에 터무니없이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직면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절망하고 내 자아가 깨진 그 자리에 비로소 우리 내면 동기 자체를 아예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시는 신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개입이 딱 들어설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이죠.
아, 그렇군요. 내 힘 빼고 은혜가 일하게 둔다. 결국 오늘 심층 탐구에서 우리가 딱 도달한 결론이 너무나 묵직하고 명확합니다. 이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남들 눈에 번지르르하게 드러나는 행동 교정이나 무슨 종교적인 스펙 쌓기가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죠.
때 안 보이지만 나 자신은 진짜 뼛속까지 알고 있는 내 마음의 가장 깊은 동기, 그 내면의 세계관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새롭게 재창조되는 변화, 딱 그 자체였네요. 당신의 그 알량한 에고를 버리고 은혜에 압도당해라, 이런 진짜 거대한 초청장이었습니다.
네, 행동이라는 그 아주 안전한 울타리에 숨어있던 인류의 멱살을 확 잡아 끌어서 마음과 동기라는 본질의 심연 속으로 완전히 빠뜨려버린 역사상 가장 급진적인 가르침입니다.
청취장님, 오늘 이 깊고 거대한 고대 텍스트를 함께 탐구하시면서 어떤 생각들이 막 스쳐가셨나요? 오늘 심층 탐구를 슬슬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귓가에 이 좀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깍 남겨두고 싶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만약, 진짜 만약에요. 지금 누군가가 당신에 딱 평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당신 이력서에 적힌 화려한 스펙,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막 연출된 친절한 행동, 예의 바른 미소 같은 것들은 전부 다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단 하나, 당신 머릿속에서 막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재생되고 있는 그 은밀한 내면의 독백들, 질투, 탐욕, 교만, 분노가 진짜 날 것 그대로 상영되고 있는 그 내면의 극장만을 딱 열어보고 당신의 진짜 인격을 평가한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도대체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게 될까요?
아마 대부분 고개를 들기 힘들 겁니다. 산상수훈은 바로 그 아무도 모르는 그러나 진정한 당신이 숨어있는 그 내면의 극장으로 우리를 아주 조용하고도 강렬하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 배움을 향한 청취자님의 끝없는 호기심과 열정에 오늘 깊이 감사드리고요. 오늘 심층탐구는 이 아주 서늘하고도 깊은 여운 속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